구약성경 7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77면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아멘. 구정입니다. 구정이 좋은 것은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부모님 중심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정이나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꼭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표출이 되고 또 형제 간의 아픔이 있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표출된 적이 역사상에 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추어져 있는 가정의 문제들,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문제들 참으로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는 부모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합니다. 달래보기도 하고 무섭게 때려보기도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반항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무섭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상담가에게 호소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을 이렇게 글로 적어놓았습니다. 이미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가정의 모습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 탄생했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은 낙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의 역할은 지키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이었고 하와는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하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사명이 있냐 하면은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낳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산을 지키고 동물을 다스리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또한 하와와 그리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방법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은 하와가 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이는 최대한 적게 낳으려고 하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아버지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요즘에는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다 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이 아니라 긴장감이 있고 쉼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가정을 바로잡아야 됩니까?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부터 잡아야 됩니까? 질서부터 세워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 하나님께서 가정은 여러분 가정 평등하다 그렇게 알고 있죠. 평등하지만 반드시 그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머리, 헬라어로 이 머리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에 대한 권위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남편에 대한 권위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 권위를 인정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데 가장 기본입니다. 이 말씀을 또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면은, 여자는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남자는 머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유는 질서를 잡고,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 부부 사이에 적용이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남편,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아내, 이게 질서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져서 아내가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자녀가 부모가 힘이 없다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고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서 대한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느냐, 어미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습게 보입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허리도 구부정하고 이제 힘도 나보다도 더 약해졌고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해서 아버지가 여러분 우습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 싫어하십니다. 어머니가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이 작은 말에도 순종하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요즘에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많죠.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 우리 아버지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고개 요즘 많이 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나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에도 즐겨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는 비결이 뭡니까? 땅에서 잘되는 비결, 또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죠. 그 열두 아들 중에서 누가 땅에서 잘 되었고 누가 땅에서 장수했습니까? 요셉이죠. 알고 보면 요셉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죠. 그리고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미움을 받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하면서 울고 있었지만은 붙들었지만은 못 본 채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두고 보자, 내가 출세만 한다면은, 내가 권력만 잡는다면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리고 나를, 죄도 없는 나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요셉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을 만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복도 내리지 않으실 뿐더러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들어서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었죠. 어떻게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장수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1년간 그는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삭, 할아버지 이삭.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고 얼마나 이뻐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무릎에 이 이삭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 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삭이 손자 요셉, 그 요셉, 어머니를 잃어서 불쌍한 그 요셉을 무릎에 앉혀놓고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전수받았던 그 말씀들을, 기억에 남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야,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보았단다. 죄악에 빠져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셨던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심판을 하실 때 정말로 무섭게 심판을 하신단다. 이야기를 다 해주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알겠니? 너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불탄 지역에 가면은 소금 기둥이 있지. 그 소금 기둥, 내 사촌의 아내다. 내 사촌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니 아닙니까? 소금 기둥을 보면서 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말로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직접 행동으로 하신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던 아주 통쾌한 사건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빼앗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 또 이삭이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얘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면서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이 번성하고 대적의 문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의 후손은 다 잘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네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기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의 이름을 그렇게 함께 거론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족보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아들과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양육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도 그냥 여호수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들었던 분이, 그렇게 양육을 해주었던 분이 그의 아버지 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소개할 때도 그냥 갈렙이라 그러지 않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을 갈렙되게 만들었던 분이 그의 아버지 여분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그런데 그 온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온니엘을 양육을 했던 사람이 그의 삼촌 갈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나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이 잘 된 것은 갈렙의 영향이고 그의 아버지 그나스의 영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피하게 만들었던 아간, 이 아간을 소개할 때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아간을 아간이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던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 삽디였고 그의 아버지 갈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을 이렇게 키운 사람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줄 때는 경건한 후손으로 키우라고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라면은 내 자식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할아버지라면은 반드시 내 아들과 내 손자만큼은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주일학교에 그냥 맡겨놓았었죠. 주일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책임을 다 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만큼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자녀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손주들, 그리고 내 자녀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육을 해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삶의 방식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어색합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안 읽으면 앉혀놓고, 손주 앞에 앉혀놓고, 할머니 한 절 읽고 네가 한 절 읽자,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해서 할머니 속에 있는, 할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자녀에게, 손주에게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이 왜 잘 되었는가?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가 왜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잘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 말을 참 잘했습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가서 형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멀리 갔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며칠 걸리는 곳으로 이 양떼들을 데리고 갔죠. 근데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때 먼 길입니다. 며칠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인데 요셉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하룻길도 아니고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죠. 요즘에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자녀들 잘못이 아닙니다.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잘못이죠. 부모가 뭐라고 말씀을 하면은 반항은 잘합니다만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자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세 많은 부모님에게 왜 이렇게 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선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를 맞이하는 예의를 갖출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23년간 헤어져 있었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물론 마차를 보내어서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죠, 요셉이. 근데 요셉은 바로 궁 앞에서 아버지가 오면 뛰쳐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맨 애굽의 변두리 도시인 고센 땅까지 막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국무총리이고 그리고 출세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을 왕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행색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내려온 아버지의 그 행색이 화려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달음에 멀리까지 달려나가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아버지를 환대했습니다. 요즘에 농사짓던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싶어서 도심지에 오면은 여러분 환대합니까? 더구나 서울 가서 일류대학을 나와서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님이 올라오면 부모님은 부끄러워한다고 그러죠. 부모의 그 누추한 모습을 창피하게 생각을 해서 며느리에게도 잘 안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욱이나 손주들에게는 더 안 보여주려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세한 아들이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올라온 아버지 까무잡잡하고 등도 굽어있고 남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나가서 맞이하는 그 아들이 효자 아닙니까? 그냥 내 아버지라고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버지가 혹시나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아버지라고는 그 이유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이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오면은 자녀들은 문 앞에까지 반드시 나가서 그 앞에서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버지가 오든지 말든지 나와 보시도 아니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문 앞에까지 나와서 나의 머리이신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두말해야 잔소리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이든지 상관없이 자녀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눈여겨보시다가 그 자녀가 이 땅 위에서 잘 되도록 해주시고 장수할 수 있도록, 건강하면서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 노인 아닙니까? 이제 연세가 130세가 된 아버지입니다. 야곱입니다. 허리도 구부정해졌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상관인 왕 앞에, 바로 앞에 와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직장에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찾아와서 사장을 만날 때에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럽게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요셉이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남은 생애를 봉양했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아버지가 입고 먹고 써야 하는 모든 것 요셉이 직접 다 챙겼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생활이 힘들어서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들으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효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지난주에 큐티를 하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친정어머니를 모셔왔다. 어머니의 버킷리스트를 3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웠다. 버킷리스트는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기록해놓은 목록을 말합니다. 그 중에 자녀와 함께, 딸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그 목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하는 동안 작은 사건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머니는 내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셨다. 어머니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욕심을 내시니 짜증이 났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는 말씀에 눈이 멈추었다. 갑자기 눈물이 솟구친다. 어머니가 많이 시장하셨구나. 그래서 내 이삭이라도 잘라먹고 허기를 채우려 하셨구나. 성령께서 어머니의 배고픔을 보게 하셨다.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아픔이 깊이 느껴진다. 죄송하고 부끄러워 울고 있는 나의 어깨를 성령께서 감싸주시는 것 같다. 사랑이라는 본질을 잊고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모습을 회개한다. 이제는 어머니께 사랑의 버킷리스트 20개를 다 해드리고 싶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힘껏 효도해야겠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 개라도 자녀에게서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있죠. 그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겁니다.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어머님들이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자녀죠. 그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러한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권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복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방문할 때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손에 이끌고 그리고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죠. 여러분, 왜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손자들도 아버지가 하는 효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부모는 효자인데 손자들은 불효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들은 조부모님의 성함도 잘 모르고 연세가 얼마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 잘못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조부모님이 아프면은 손주들은 방문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할 때에 손자들은 학원에 보냅니다. 아버지 어머니 따로, 자녀들 따로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세대 차이가 없어서 갈 텐데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랑 금요 강단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 주일 오후 예배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서 잠을 자도 거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5월부터 오후 예배를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자녀의 손을 잡고 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님이 드리는 이 예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랑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앞도 잘 보지 못하는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래도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내 자녀들 얼굴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다. 큰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얘야 자식들 다 모아라. 내가 내 자녀들 얼굴 보면서 축복 기도 해주고 싶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좀 다 모아라. 아버지 회사가 바쁜데요. 제 사업에 지금 바빠서 힘들어서 지금 못 갑니다. 우리 아이들 며칠 뒤에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학원 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갑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애굽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요셉입니다. 복무적인 그 일 감당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적인 일들 만사를 제쳐놓고 그리고 두 아들의 손을 붙들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학원 오늘 쉬어 데리고 왔습니다. 공무적인 일 뒤로 밀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직장도 내려놓고 달려온 것이죠. 제일 우선이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 거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두 아들 이끌고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니까 두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버지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주었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으로 모이시면은 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대어들고 큰 소리를 지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다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을 하시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